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이제 1장 20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2장 3장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은 자기가 상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상징들의 의미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도와줄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언어는 보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에 대해 문자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십시오.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여러분, 여기서 비밀은 드러난 적이 없던 신성한 비밀을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요한에게 주어지기 전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요한이 본 것을 말합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바울도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냐고 말이죠.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사도행전 26장 13절인데요. 저는 해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저는 바울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리스도를 결코 볼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것은 밝기가 얼마나 강했던지 바울이 며칠 동안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처음 본 사람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보면 일곱 별은 그랬어요. 일곱 교회의 사자를 말한다고 보는데 별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유다서 13절은 배도하는 자들을 가리켜 유리하는 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자는 문자 그대로 사신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인간이나 천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사자나 지상의 통치자 혹은 가르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다음 두 장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목회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사자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영어의 촛대라는 말은 이것이 초가 아닌 등을 받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등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넘어가고 봐야 될 것은 2장 3장에 나오는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교회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께서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3장 이후부터는 이상하리 만치 교회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4장에서 쭉 보면 교회란 말이 19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 크고 신 보좌 심판에 대한 제20장 사이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4장부터 그렇게 20장까지 그러니까 4장 이전까지는 19번이 언급되었지만 4장부터 20장까지는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반응은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교회의 목적과 위치에 대해 연구하는 것인데 지상에는 분명히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는 지상으로부터 그러므로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편의 서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곱 별의 그 세 가지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시대성인데 서신들에는 요한 당시 지역 교회에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두 장에 걸쳐서 여러분을 일곱 교회가 있었던 장소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곳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았고 또 여러 책이라든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가보고 싶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성경의 내용을 보다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가보면 훨씬 더 어떤 그 영적인 감각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땅만을 걸어 다니는 것보다도 일곱 교회를 직접 방문했을 때 성경을 보다 가까이서 대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의 황폐된 유적지에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모든 내막을 상세히 알고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윌리엄 람세이 경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란 자신의 저서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일곱 편지의 내용을 보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오랫동안 그곳에 있어 그곳들의 지역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편의 서신에 대해서 그 세 가지 해석 중 두 번째는 공통점입니다. 서신에는 각자 교회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교에 주는 각각의 메시지가 있다는 건데 시대를 초월해서 이 메시지는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는다면 거기에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일곱 편의 편지,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세 가지 해석과 적용, 그 세 번째는 연대순인데요. 일곱 편의 서신에는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오순절에서 재림과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천상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를 대표하고 라오디기아 교회는 배교한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거의 실현되었고 오늘날의 교회 역사를 볼 때 이러한 본 장들에 기록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낸 각 서신에서 사용하신 분명하고 일정한 형식들의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을 당부합니다. 각 교회에 보낸 인사는 특별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는 특정한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편지는 각 교회의 사제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회의 사자는 우리가 흔히 담임 목회자라 정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두 편의 서신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질문이 제기되어 왔듯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는 진술과 함께 편지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칭찬하신 다음에 책망을 하시는 방법을 취하셨죠.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의 말이 없단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위해 순교한 교회로 주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할 의도가 없으셨던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께서는 본 교회에 대해서도 책망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믿음에서 떠난 교회인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서신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경고와 함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일곱 개의 그러니까 서신,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죠. 2장과 3장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어떤 구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와 관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편의 이 서신, 일곱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1, 2세기의 로마 제국 내에서 편지를 쓰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에 있는 7편의 서신은 몇 가지의 다른 이유 때문에 커다란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들에 보내신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두 편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그중 한 편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 다른 한 편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 쓰게 하신 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데이먼드 박사는 고대 동방의 빛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편지와 서신 사이의 특징이 어떠하냐 이것을 밝히는 데 아주 노력을 했어요. 그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전적으로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편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의 중요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서신들은 그것을 읽어야 할 대목의 폭이 매우 넓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주목할 만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교회만이 뽑힌 것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교회들이 1, 2세기 나아가서는 3세기까지 로마 제국 내에 아마 가장 중요한 영역 내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데이먼드 박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동서양이 만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소아시아 지역이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주전 2000년경까지는 오늘날의 터키 서해안 지역인 소아시아 연안을 따라 문명이 발전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곳을 이렇게 가보면 공해가 전혀 없는 청정 지역인 뭐 여러 그 아주 깨끗한 그런 자연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곳은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자원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에는 히타이트족의 중심이 그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는 주전 약 2000년경 오늘날의 이즈미르인 서머나와 함께 히타이트의 그 민족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단 말이죠. 버가모는 그보다 후에 세워졌음이 분명한데 두아드리아와 사대는 또 그보다 훨씬 더 후기에 건설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곳들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문명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곳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곳은 아나톨리아 문명과 헬라 문명이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두 문명 사이의 커다란 차이점을 아마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다 원시적인 민족이었던 아나톨리 사람들의 신이 짐승이었던 반면 헬라인들의 신은 인간의 모습을 변형시킨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약 20만 정도의 인구가 거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대도시로 약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보통 문화와 문명에서 발달된 곳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 집회 장소로 로마의 황제들도 그곳에 왔고 다녀가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신세계 대리석으로 건축된 매우 아주 아름다운 성읍으로 바울도 그곳을 칭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그곳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는 항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네 개의 커다란 기둥 내지 탑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질 만큼 복음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기념탑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단 한 개의 기둥밖에 남아있진 않지만 그것에는 여전히 십자가가 부착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이교도들의 신전이 후에 교회로 바뀐 곳에는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바울과 요한의 그 사역을 통해 이곳에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가장 커다란 성공을 거둔 곳이 에베소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사실 에베소만큼 바울의 마음속에 귀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복음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 가장 커다란 운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2장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세상의 교회들을 2장에서 다루고 있죠. 에베소는 도시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아시아의 활락가라고 불리웠고 풀리니는 에베소를 가리켜 아시아의 빛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전체의 종교 및 상업의 중심지로서 동서양 즉 아시아와 유럽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항구에 도착되었을 때 온통 신대리석으로 꾸며진 민주적 통치기관인 하버 볼레바드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신전 그리고 선물 가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시내 한 복판을 걸어갈 때 그의 오른쪽에는 넓은 시장이 있었고 그 앞에 보이는 산에는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한 경우 에베소는 약 1,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 하는 겁니다. 훗날 요한이 목회자가 된 것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처음에는 다이애나 신을 숭배한 아나톨리아 사람들에 의해 다이애나 신전을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첫 번째 신전은 목조 건물로 바닷가 근처 저지대에 세워져 있었다고 그래요. 따라서 신전의 지반이 바닷물에 잠기곤 했다 하는 겁니다. 점차 케이스터 강과 맨드르 강의 토사가 침식하더니 알렉산더 대왕 때는 신전 전체가 토사에 파묻히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나 골짜기도 그러한 경우를 보지 못했는데 강은 많은 양의 그 토양 퇴적물을 이렇게 실어 나르잖아요. 그래서 수질이 스프처럼 그 지역에서는 걸쭉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그곳을 자기 밑에 있는 장군 가운데 하나인 리시마쿠스에게 이제 위탁하게 되는 거죠. 이 도시를 좀 잘 부탁한다라고요. 그래서 토사가 몰려와 항구가 수몰되자 리시마쿠스 장군은 주민을 높은 지대로 대피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폐허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단 말이죠. 바울이 도착한 도시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신전이 세워졌던 터키의 낮은 늪지대는 목탄과 짐승의 가죽으로 널려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 아래 고대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다이애나 신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역대 그리스의 신전 가운데 가장 대규모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전의 높이가 약 18m나 되는 100개 이상의 외부 기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요 36개의 기둥은 손으로 섬세하게 조각을 해서 세웠다고 하니까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은 삼나무로 만들어졌고 기둥과 벽은 팔로스 섬에서 생산되는 대리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은 키프로스 산의 포도나무로 조각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방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